SBS 팟캐스트는 괜찮아요. 1397과 서민금융 있다가 있으니까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오전 11시 데크를 알려드려요. 친절한 연매시에 쉽게 알려줄 거예요. 주식부터 부동산도 재테크도 모두 알려주는 여긴 박연미 목돈 연구소.
여러분, 제가 어제 그 투자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한 토론방에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저 원래 성격 되게 무던한 편인데요. 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요즘 증시가 딱 그래요. 이렇게 써놓으셔서 아, 공감했습니다. 급등락 이 정도로 하면 간밤에 엔비디아만 해도 장중 변동폭이 한 8% 되잖아요. 거품론의 기역자만 봐도 시장이 요동을 치는 거 보면 투자자들 불안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게 분석하고 진단해서 대응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럴 때 백전노장은 어떻게 하시는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럴 때 그 백전노장들은 아, 멘탈이 강철 같고 전혀 동요하지 않고 막 그러세요?
동요하지는 않습니다.
아, 동요하진 않고 어떻게 하세요? 네, 그럼
기분이 좋습니다.
많이 보셨어요?
예,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또 기회가 왔으니까.
변동성은
예, 우리의 기회죠.
기회이다. 아, 예. 근데 변동성 기회인데 개인들은 지금 힘든 분들 많거든요.
아, 예, 한 두 달 그냥 쉬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달 동안 그냥 계좌 딱 닫고 그냥 네, 그, 새해를 맞고 올까요?
그렇죠, 본업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어제 나온 미국 고용 지표 보니까 잘 나왔더라고요.
그게요. 저는 좀 헷갈리는 게요. 박사님. 보니까 한 5만 명 늘어날 거다 했는데 11만 명 넘게 늘었으니까 예상치보다 숫자 괜찮아 보이는데 또 실업률은 그게 아니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실업률 데이터가 요새 믿을 수가 없어서.
아.
왜 그러냐면 그 매년 한 200만 명 정도의 신규 그 노동자들이 해외로부터 들어온 나라가 올해 150만 정도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숫자가 표본에 엄청 문제가 생겨서
아~
예, 그거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 통계 자체의 모수라고 하잖아요. 뭐 2억 명 정도 되는 경제활동 참가자들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몇 명이 실업자냐 이건데 그 2억 명이라는 모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통계가 엉망인데다가 거기다가 셧다운 때문에 두 달 동안 또 숫자도 제대로 점검도 못했기 때문에
네.
이럴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기업들이 나 우리 몇 명 고용했어요? 이게 제일 정확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업 데이터가 아, 정확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셧다운 동안의 고용 지표는 FOMC 끝나고 발표를 하니까 응?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고용이 좀 망가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 여하간 이런 정보를 모아서 12월 FOMC 기준금리를 어쨌든 결정을 할 텐데
예.
이번에 어떻게 쉬어갈까요?
예, 동결할 것 같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님이 10월 말에 그냥 한 칼을 예, 저희들 표현으로는
네.
굉장히 센 표현이거든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야, 그랬나요?
맞아요.
그 12월 결정된 거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아.
예,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의사록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수의 위원들이 연내 추가 인하에 반대한다라는 표현을 꼭 넣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마이런이라든가 웰런이라든가 윌리엄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공의 적이 3인방이 이번에는 조금 힘을 못 피는 저는 정말 이 사람들은 큰일 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연준 의장님이 특히 그때 10월 말까지 주식시장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때 좀 브레이크를 건 거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월까지도 사실은 좀 동결로 봐야 되고요. 이제 3월은 가시는 길에 또 다음 후임을 위해서 한번 그 선물을 주실 수도 있는 그런 정도로 봐야지 지금 여기서 그 연준은 강하게 지금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와, 박사님 그러면 내년 1월에도 한번 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예요?
동결할 수도 있다.
와.
왜냐하면 지금 그 얼마 전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봤는데 미국의 상위 10%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한 10%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것도 부러웠는데 아무튼 근데 하위 50%는 그냥 작년이랑 같대요. 뭘 뜻하냐? 자산시장만 흥청거리고 있고 경제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불평등을 연준이 해설할 수는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건 정책이 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연준 입장에서 일부 계층들이 저런 식으로 불평등을 조장하고 너무너무 과소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뒷배경이 자산시장 버블이라고 생각한다면 연준은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칵테일 잔을 채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연준 입장에서 10월부터 자신들이 원했던 목표 시장의 안정 조정이 출현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12월에 잘했어 그러고 사탕 줄게 그러고 다시 금리 인하하면 그 뒷감당을 누가 해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 입장에서 자기한테 남아있는 게 이제 4달 남아있는데 3달 4달 남아있는데 여기서 뭔가를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역사에 존경받는 연준 의장으로 퇴임하고 싶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그 석 달을 못 기다려서 아우 빨리 나 진짜 해고할 거야 이런 얘기 또 하던데 아니 이 와중에 이수형님께서 아이 홍 박사님 돈 번 것만 빼고 저하고 생각이 같으시네요. 흐흐 보내주셨는데 아 왜 가슴이 아프지? 5760님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생애 최초로 최고치의 투자를 했는데 저희는 몇 년을 보고 시작한 건데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셨고 아이고 이 와중에 박사님 감기 나으시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부 인사 전해주십니다.
아 예 따뜻한 도라지 차 먹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금리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해서 코인부터 시장이 다 무너진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그냥 버티면은 내년 봄에는 내 계좌에도 봄이 와요, 박사님?
네, 일단 뭐 다음에 이제 5월 FOMC는 누군 다른 사람이 하잖아요.
아, 너무 멀다. 5월은 지금 반년 남았는데요.
예, 그래도 그 사이에 연준 의장 되시는 분이 말을 이제 예,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이야기하지만 이제 회의 전에 금리 인하를 이미 시켜 주시겠죠.
사전적 구두
그렇죠.
개입이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걸 하시겠죠. 그래서 뭐 베센트 재무장관이 됐던 해켓 저 위원장이 됐던 아니면 스티브 마이런이 됐던 누가 됐던 뭐 다섯 명 중이 될 거 아니에요. 이 다섯 명 중에서 될 거라고 보면 일단 스티브 마이런은 내년 연말 정책 금리를 2.5를 찍은 사람이에요. 지금 3.75인데.
네.
그러니까 1.25를 내린다라는데 뭐 시장이 뭐 큰 조정이 있더라도 그 조정 뒤는 또 금리 인하가 있을 텐데 해볼 만한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제가 왜 이렇게 금리에 민감해요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주시는데
네.
제가 그 간단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메타는 6.58%, 오픈 AI는 6.4%, XAI는 10.5%. 이게 뭘까요? 차입 금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네.
자기 가진 돈이 떨어졌어요.
그 진짜 궁금해요. 돈 많을 것 같은데 회사채를 왜 그렇게 발행을 하죠?
뭐 왜 그러냐면 배당은 줘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미국 경제의 좋은 점이자 나쁜 점입니다.
네.
좋은 점, 주주들한테 아낌없이 보상한다. 나쁜 점, 마지막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돈을 자꾸 뭐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에 쓰다가 부도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제가 2008년 금융기업들 투자하면서 제가 이걸 절절하게 느꼈거든요.
아.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부터 시작해서 AIG까지
와.
예, 그 파산이나
AIG 진짜
정책 네. 자금의 그 직접적인 공여를 받는 그 순간까지도 배당을 지급했어요.
아니 그때는 글로벌 금융사 상조회사가 열리던 시즌인데 그때도 배당을 주고 장렬하게
네, 주고 있었습니다. 주고 있었습니다.
와.
그 직전에야 삭감했죠. 그리고 불과 3년 전이었던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하기 직전에도 배당 주고 있었습니다.
아...
예, 그 내셔널 퍼블릭 뱅크도 역시 네. 파산 직전까지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주주들의 힘이 세니까 회사가 주가가 폭락하면 증대도 못하니까 허세부리다 망하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오프 네. AI 메타 그리고 이제 테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대주주가 테슬라 인 세 엔진 모두 대규모 언어 모델을 경영하고 있는 이 회사 모두 투자하게 되는 돈들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결국 이제 누구를 끌어들였냐면 메타는 핌코 들어보셨죠? 세계 최대의 채권 운용사 핌코를 끌어들였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오픈 AI 같은 경우는 JP 모건을 끌어들였고요. 예, 테슬라는 같은 경우는 아폴로 세계 4대 사모펀드 여기를 끌어들였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 사람들이 돈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채권을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냐면 30년짜리 장기채 이렇게 발행하는 게 아니고 4년마다 끊어서 하는 조건으로 만기 연장을 시키는 조건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옵션들을 주렁주렁 단 거죠.
아.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기 이 세 회사는 이렇게 무리한 짓을 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존은 자기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다 대놓은 회사들이죠. 아니 그 독점 기업들이잖아요. 사실상의 독점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서 실제로 이제 아마존은 이번에도 이제 드디어 하나 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자본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여력을 가지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 눈치도 좀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추격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못 따라가면 우리 망한다.
그렇죠.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닌
와,
거죠.
이거죠. 그러니 막 물불 가리지 않고 차입을 하는데 금리 오른다. 그리고 4년마다 제가 아까 롤오버 한다 그랬죠.
네.
만기 연장한다 그랬죠. 그때 무슨 일이 생기면 이런 금리들은 또 옵션이 덕지덕지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돈들이거든요. 사모펀드들이 인정사정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월가에서 요즘에 만약에 균열이 생긴다면 사모펀드에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사모펀드가 M&A하고 기업 경영하는 회사들인데 뭘 안다고 여기 돈을 대주냐 이거죠.
좀 알 것 같은데 몰라요 잘?
그걸 누가 알아요.
어.
아니 우리가 다 하는 이야기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막 이렇게 장부를 뒤져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경영해서 실수할 때가 나오는데 외부에서 저 회사 합작법인 만들어서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 만들었는데 저기가 세계를 지배할 거야 하고 돈을 대주는 그리고 그것도 10년짜리도 아니고 몇십 년짜리를 대주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메타 같은 경우는 24년
좀 어디죠? 50년짜리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나머지는 다 대부분 5년짜리고요
네.
그러니까 5년마다 리볼빙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와 이게 진짜 구조들이 복잡하고 제가 사실 이쪽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나 사모펀드 실사를 많이 가봤는데 이거 보면서도 이게 그래서 최종 금리가 몇 프로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였구나.
아 우리 모두 이해 안 가는 거죠.
아 박사님도 이해를 못하시면은 전 마땅히 이해가 안 가죠.
아니, 근데 네. 너무 심하잖아요. 이거 그런 거 보면 저기 딱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군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아유 B2 때문에 거품론이 계속 나오는 건가요? 보현님이 물어보셨는데 인공지능도 그런 B2 논란 이렇게 제목을 딱 뽑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한 달에 주식담보대출이 1,000억 불 늘었거든요.
와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돈 150조.
네.
그러니까 역사상 최대치로 늘었어요. 10월 달에 그 정도 늘었으니까 이제 저게 만에 하나 조정이 여기서 조금만 더 커지면 그분들 손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박사님 저 궁금한 게요. 이 정도로 조정을 받았지만 한 두 달만 눈 딱 감고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그분들 털리니까.
사상 최고의 거품이지만 그들이 알아서 수습할 거야. 우린 그런 믿음인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게 첫 번째 믿음은 뭐 별거 아니고요. 그 3월에 새로운 연준 의장님께서
돈 풀 거야.
돈 풀 거야라고 하실 거라는 게 너무나 확연히.
고개 하나 안고.
두 번째가 네. 뭐냐면 이 회사들이 근데 이제 막 금리는 좀 높게 받긴 했고 특히 XAI는 10%를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
네.
그래도 발행 조건들 보면 상당히 잘 받은 편이고 이 회사들이 또 이자 못 낼 회사도 아니고
네.
뭐 그런 상황인데다가 더욱이 지금 시장의 수급이 좋은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청산당할까 봐 걱정이라서 좀 그렇지
아.
주식을 대규모로 내부자 매도한다는 이야기 지금 들으신 적 없죠?
없어요.
예, 바로 작년하고 좀 다른 점이죠. 작년에 엔비디아부터 내부자 매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젠슨황도 갖다 팔았고.
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픈 AI가 IPO를
아.
내년에 이제 할 때 이제 대규모 매도가 나올 텐데 거기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돈을 확보를 해서 그쪽으로 넣어야 되니까.
아니, 이자 내고는 사업 못하죠.
그러니
이제 증자를 하기 위해서 들어올 텐데
네.
그런 이제 대규모 지금 IPO들이 내년 여름부터 준비되어 있거든요. 지금 일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는 물량의 공백이 있죠. 여기다 또 빅테크 기업들은 자사주 열심히 사주니까.
그렇죠.
뭐 애플만 해도 배당주입니다.
그러면 시점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눈 딱 감고 있다가 치고 빠져야 한다. 그럼 우리 어떻게 개나리 진달래가 다 만개하기 전에 나오면 돼요.
설 연휴 때쯤.
설 연휴 때쯤 가족들 만나서 떡국 한 그릇 먹고
먹으면서 뭐 다시 들어갈 때가 아닌가 이런.
아 그래요. 한번 그 시점을 잘 보셔야겠는데.
아, 이번 설이 좀 빠릅니다.
아 그래요. 그때쯤에 한번 포트폴리오 재조정하셔야 된다는 힌트 드리면서 아니 근데요. 거품론이 뭐 툭하면 나와요, 박사님. 거품론에 거품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 그냥 거품론은 계속 쭉 같이 숙명처럼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왜 거품론이 나오냐 하면 엔비디아가 돈을 너무 잘 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70% 마진. 그러니까 마진율 70%. 그러니까 100원 팔면 이익이 70원.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나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누군가가 패닉 바이를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 AI 거품론의 핵심이죠.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 금액 잠깐 한번 불러드릴까요? 근데 다 수십조 레벨이거든요.
저희도 간이 커졌어요. 그래서 아 뭐 조 단위 아니면 아 수천억 원 그 큰 돈인가 약간 이렇게 될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 단위도 아니고 수십조예요. 그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프로젝트가. 그런 어마어마한 세 가지 프로젝트들이 전부 다 수십조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전부 우리도 26만 개 사기로 했는데 지금 약속을 곳곳에 가서 다 하고 계셨잖아요.
야.
그러니까 입도선명에서 들어온 돈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데 사실 국내장이 좀 걱정되는 건 오늘 환율이 또다시 1470원 위로 올라갔어요, 박사님.
네.
간밤에 보니까 여기에서 먼저 74원, 75원 가던데 오늘 결국은 70원 넘어서 환율이 그 정도로 개장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데 증시하고 경제 펀더멘털하고 계속 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환율은 상승은 좋은 환율 상승입니다.
좋은 상승은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모든 투자자가 한국 시장을 다 버리고 떠나면서 던지는 상승은 나쁜 상승이고요.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미 증시의 조정을 환호장약하며
아.
지금 저가 매수하러 가는 자금입니다.
아 진짜 그 투자의 영향이 그렇게까지 큰 거예요?
이번에 그 대외 순자산 잔고 통계가 나왔는데
저도 사실 보긴 했어요. 그거 보고 방송도 했는데
예, 금융자산이 2.8조 달러래요. 얼마 전에 제가 2.3조 그랬잖아요.
맞아요.
올해 초에
5천억 원이 늘었더라고요.
6개월에 이렇게 늘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믿지 않고 암만 올라봐라 나는 미국 주식 산다 라고 가는 거죠.
근데요 박사님 그러면 이 환율이 지금 우리는 어쨌든 미국하고 계약을 했으니 계속 연간 200억 불씩 10년간 나갈 테고
그것도 알고 있고
투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제 그 투자는 개인의 자산 증식의 일반론이 돼서 돌이키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 기관들도 투자하면 이 환율이 그냥 쭉 간다 이런 얘기예요?
위기가 오기 전까지.
아.
그러니까 이제 위기가 올 때 이제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이번에 나가신 분들이 언제부터 나가냐면 2022년 10월부터 서학개미가 폭발했거든요.
맞아요.
예, 오픈 AI의 챗GPT 발표가 분기점이었습니다. 그 뒤 지금까지 베팅이 성공했고
네.
세 번의 조정이 있었는데 그렇게 조정이 많았어요. 세 번의 조정이 있었는데 모두 조정에 매수해서 성공했잖아요.
맞아요. 가을쯤에 항상 조정이 있었어요.
작년 8월 8일이었어요.
맞아요.
날짜가 이렇게 잊혀지지 않으니까 저도 아팠던 거죠. 그런 식의 조정들이 너무나 자주 왔고 그 조정 때마다 사서 뭐 당장 10월 초에도 그때 사서
맞아요.
벌었고 그러니 투자자들이 조금만 조정받으면 나는 사겠어. 이러면서 지금 나가는 돈이 너무나 크고 그 돈이 또 분기마다
네.
아무튼 해외 주식 보유 잔고가 천억 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주식시장이 완전 붕괴 상황에만 이르지 않는다면 환은 더 오른다고 볼 수밖에 없고 환이 더 오를수록 기업들의 실적은 더 좋아지겠죠.
근데 정부는 그래서 그 님들의 발길을 좀 돌리고 싶어서 각종 정책으로 혜택을 주겠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걸로 그 발길을 돌릴 수가 없을까요?
한 몇 년 걸린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1975년 강제 상장 이후 50년 동안 속았잖아요.
아,
내가 돈 잘 벌면 네. 두둑하게 챙겨줄게. 이 이야기를 50년 들었고 올해 우리 2200포인트가 2400포인트 됐던 3월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삼성 SDI, LG CNS 기억나세요? 다 수조 원 규모에 증자했던 기업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은 정부가 벌써 올해 그 물적 분할을 3건이나 막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막은 걸로 보여지는
맞아요.
이런 정책을 펼쳐주고 있는데 이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내가 50년 속은 내가 6개월에 바뀌겠냐. 당신 같으면 바뀌겠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고객님들한테.
아, 그러면은 당분간은 이런 흐름을, 그러니까 외환이 움직이는 지형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건데, 미국 증시는 그렇다고 치고 국내장도 그러면은 두 달 딱 쉬면 우리 괜찮아요?
실적 나오니까.
실적 나오니까.
그리고 저는 믿고 있는 거죠. 두 달 뒤에 막 그 주총 열리고 이사회 의결할 때, 이사회 의결이
그렇죠.
이전이죠.
슈퍼 주총이 그 쫙쫙 이제 시작이 되면.
그때 이제 설 전후에서 있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배당 잔치를 해주지 않겠냐 믿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믿음이 부디 흔들리지 않아야 할 텐데, 국내에서는 일단 유동성이 추가로 막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기준금리 동결인 거죠? 당분간.
하, 매크로만 보면 인하해야 되는데 동결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결할 것 같죠. 그러면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국내장이에요? 미국장이에요? 반도체예요? 아니면 비반도체예요?
저는 반도체죠.
반도체. 그럼 왜냐하면 국내예요? 미국이에요?
여기 국내죠.
국내 반도체.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여러분 네. 이거는 제가 정말 좋은 질문 주셔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의 어떤 랠리가 시작될 때 주도주 옆에 있어야 팔 수도 있습니다.
수급이 들어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장 주도주는 반도체입니다. 외워두시고요. 다른 주도주가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그러니까 반도체처럼 수급과 실적과, 왜냐하면 수급은 아까 이야기한 배당 네. 이런 거가 다 받쳐주는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주도주 옆에 있어야지 이거 이외에 다른 거 순환매, 키높이 이런 거 믿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네. 그래놓고 다 같이 폭락하는 시장이다.
아이고, 오늘 무서운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셨는데, 어쨌든 반도체 저희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